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가 보았던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은 모두 하룻밤 만에 보았던 환상인데 여덟 가지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환상이 여섯 번째 오늘 본문 환상입니다.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다섯 번째까지의 환상은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나머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환상은 모두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담겨있는 환상이라기보다는 저주와 심판이 담겨있는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인 지난주까지의 환상에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힘이 솟고 용기 백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심판과 저주와 징계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영적으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더욱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강단에서 선포된다면 성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장로교 강단에서는 죄하고 저주 심판이 언제나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왜 달가워하지 않는가? 죄로 인해서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죄를 지적함으로 마음을 더 무겁고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상처가 났으면 위로의 메시지로 상처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싸매어주고 달래주어야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 더욱 고통스럽게 하느냐라는 말. 그래서 현대교회 성도들은 강단에서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죄에 대한 강점한 회개가 선포된 것을 싫어합니다. 위로와 치유가 있는 설교를 좋아하지요. 아픈 데를,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주는 거 이거 좋아하죠. 그러나 위로와 치유가 있기 전에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먼저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종기가 보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옳다기 말입니다. 그냥 대충 종기 위에 약이나 발라두고 일회용 밴드나 붙여둡니까? 그렇게 하면 종기가 덧나서 더 심각해집니다. 종기를 치료하자면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기를 힘껏 눌러 짜서 그를 빼내야 합니다. 그거 아프잖아요. 오드락처럼 나가지고 한국에서 옛날에 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뭘 붙여요? 과약을 붙여주세요. 아프기 때문에 종기를 힘껏 짜는 과정을 생략하면 나중에 더욱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죄에 대한 강정한 회개가 먼저 선포되어서 그래야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삶에 침장되어 있는 죄 덩어리, 그를 빼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쎄는 게 있어요. 몇 가지는 수술. 그 영적인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어찌 고통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징계와 심판에 대한 설교는 보다 나은 우리 영혼의 치료를 위한 하나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꼭 거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날아다니는 나르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은 죄가 있는 것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죄가 머물러 있는 집을 하나님이 불사르는데 그 집에 나무, 돌까지도 불사르겠다는 내용입니다. 두루마리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에 우선 두루마리라는 게 뭡니까? 두루마리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둘둘 말려있는 두루마리 화장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얼마인가 하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두루마리는 화장실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 두루마리입니다.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무두질을 해서 그 무두질 된 가죽을 길게 이어붙여서 옛시대에는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기에 그것을 종이로 썼습니다. 양피지에 펜과 잉크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존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책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을 코덱스본이라 부릅니다. 양피지로 된 코덱스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양피지를 길게 이어서 양쪽에 나무나 침도로 된 막대기를 사용해서 두루마리를 말거나 펴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스크롤이라 부르죠. 우리말로는 둘둘 말았다고 두루마리라고 부릅니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성경 두루마리 중에 제일 긴 것이 이사야 예언서인데 약 30피트 정도 됩니다. 30피트는 이만큼 돼요. 어깨 큰걸 정도 큽니다. 미터대로 환산을 하면 약 9미터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본문에 나온 두루마리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양피지 두루마리입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에도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곳에서도 확실하게 두루마리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양피지 두루마리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 길이가 20큐빗, 넓이가 10큐빗이 됩니다. 큐빗은 길이에 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큐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큐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45cm. 왕궁에 쓰는 표준급에서는 그보다 5cm 긴 50cm를 씁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보았던 두루마리는 크기가 미터대로 환산을 한다면 길이가 10m, 넓이가 5m나 굉장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양피지 두루마리. 길이는 이사야 선지자와 선지서와 비슷하지만은 넓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의 넓이가 기껏해야 한 큐빗 50cm를 넘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할 것 같으냐?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펄럭펄럭거리면서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리.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양탄자처럼. 자, 그러면 스가랴가 보았던 나르는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두루마리에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에는 어떤 성격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앞면과 뒷면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스가랴는 보았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릎 도둑질 하는 자는 이편 글대로 끝쳐지고 무릎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막한 부류에요. 이게 힘이 되는 양탄자 안에 이것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만 딱 떠올리고. 해산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두루마리 양편에 적힌 저주에 대해서 스가랴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입니다. 이 두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가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가 범죄한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집에 나무와 돌까지도, 돌은 그렇게 불에 안 타는데 돌까지도 탄다. 불사를 정도로 철저한 파멸과 멸망을 일으킨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범죄만을 찍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내가 만약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 맹세도 안 했다면 그리고 다른 죄를 많이 지었다면 이런 죄 중에서 면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도 했고 그 두 가지 죄를 지어하고 온갖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지난해 안경을 쓰고 보면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이 두 가지 죄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대표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를 이 두 가지의 죄로 포괄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 몇 번째요? 여덟 번째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 십계명에는 여섯 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입니다. 6가지는 내 이웃과 나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지켜야 할 6가지 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오늘 본문은 대표해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5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주가 또한 그 집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맹세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거짓 맹세를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가 공공연히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맹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것을 말하니 누가 욕을 먹어요? 거짓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가 들먹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마음. 이것은 십계명 중에 제3계명에 해당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은 거짓되이 일컫입니다. 거짓말을 스스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까지는 욕을 먹지 않는데 거짓말을 뻔연히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빈먹거리면서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모두 하나님과 인생들과의 관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소한의 방법에 대해서 10계명 전반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이 어디 같으면 제3계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 중에 언급된 제3계명도 도둑질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모든 다른 세 가지의 계명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제3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동일히 언급한 동일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죄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였습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 이 두 죄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 두 죄를 범하는 사람이 끊쳐지리라 라는 것. 끊쳐지리라고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은 영어로는 banished, 추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단어는 출결을 의미합니다. 종교사회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그 사람과 2.5m 내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성전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과의 친밀한 식탁교제, 식탁교제하면 적어도 2.5m 안에는 들어가야 되잖아. 또 아까 충청 하루를 읽은 강화철이 생각나요. 그렇죠? 모든 끊어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건 그것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빗자루로 쓰듯이 쓸어버려서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겠다는 의미가 이 히브리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파멸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과연 죄에 대한 이런 가혹한 심판과 저주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라면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우는 자를 달래며 상처난 자를 치유하며 죽어간 자를 살려내는 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동전, 복음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동전처럼. 복음에는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복음의 반대편에는 부정적인 부분인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서 영접하는 사람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름한 심판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인데 죄를 회개하고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겠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 신명기 27장 28장에도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여섯 지파를 세우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여섯 지파를 세워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리심산에 단을 쌓고 축복을 선언했고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에 단을 쌓고 거기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심산은 수목이 우거진 산이 되었으나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려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신명기 28장 아주 길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순종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에 이러한 양면성을 모두 설명해주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도록 권면해요. 우리들의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 뭐예요? 복음을 영접할 경우에 얻게 되는 유익들에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신이 이 복음을 거부할 경우에 당하게 될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알려주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복음을 전하셨던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신 지옥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였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공부를 너무 해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대요. 웃긴 목사도 많아요. 웃긴 목사도 참 많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신학을 제대로 했는지 거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당 들어가고 예수를 거부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완전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스가랴가 보았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루마리의 길이는 10m 정도 되고 넓이는 5m 정도 됩니다. 이 두루마리의 크기는 솔로몬 성전, 이걸 제일 성전이라 봅니다. 연구하면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건축된 적이 있었기에 다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어서 건축된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르죠. 솔로몬 성전의 제단 앞에는 성전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의 크기가 두루마리 크기가 똑같습니다. 솔로몬 성전 현관 입구에서 제사장들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절기 때마다 선포하면서 읽어주곤 했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전의 현관 사이즈와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그 심판을 자기의 집,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의 집이 깨끗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삼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거 제거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에서 매우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할 때도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서 먼저 하십니다. 축복도 먼저이고 심판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은 먼저 받고 심판은 맨 나중에 그 주머니에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 갖고 있어요. 이거 성경 오해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도 이런 원리가 포함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서기관에 목구를 차고 있는 사람에게 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안을 구석구석 살펴서 가득한 죄 때문에 울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표를 하라고, 타우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시위하고 있는 여섯 사람에게 머리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살육하는 기계로 쳐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신가요? 성소 밖 세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명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촬영되고 제가 그 기억이 드십니다. 은혜와 축복도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받고 저주와 심판도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뒤에 앉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야 축복도 먼저 받아야 돼. 뒤에 앉으면 축복이 가다 무거워서 앞에 앉게 되려요. 나와서 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문제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 문제라는 글자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뜰에서부터 당신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고 구원받고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그 집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말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키 선지자도 말라키 3장 6절에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로 그의 설교를 끝맺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하에 살고 있기에 이처럼 무서운 저주의 두루마리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무서운 저주의 두루마리에서 벗어났습니까? 예, 우리는 확실하게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날아다니고 있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하여서 어느 지면에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활동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한 삶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만,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아서 포로 생활을 몇 년이나 했어요? 70년이나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고달픈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을 다시는 가지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죄에서 떠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시 포로 이전 시대처럼 죄를 범한다면 이번에는 그 이전의 징계보다 더 큰 징계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장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각자가 시간 성령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신데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찬송가 277장을 부르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싫고 역겨워서 택교로 나아갔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묻고 방을 지나며 70대로 지쳐서 나락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목자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님 이번에 신 성령님이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신령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백하는 자들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사오니 오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으로 십자가의 열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사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돌같은 마음들을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 녹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깨뜨려 주셔서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귀한 자들 다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강단위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불같은 성령이 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불같은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악들을 자백하고 자복한 이 시간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주와 심판이 구원과 생명으로 바뀌는 귀한 자리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악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를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1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저주를 심판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연약함 때문에 지었기에 주께 나아가서 자백만 하면 주님이 널리 용서하십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세상 살아가는 귀한 천년장교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니 예배드리는 온 지체들의 심령,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천년장교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니다.